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갑작스러운 문제나 위기를 마주했을 때 말이죠. 우리는 종종 그 의학적 진단처럼 아주 완벽하고 통제 가능한 명확성을 기대하곤 합니다.
아, 네. 약간 그 아주 정밀한 공학이나 수학 공식 같은 거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딱 찍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까만 배경 위에 나타난 삐뚤어진 하얀 뼈의 선을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아, 정확히 이 부분이 부러졌네요? 이렇게 깁스를 하고 몇 주 지나면 낫습니다 하고 딱 짚어주길 바라죠.
그렇죠. 아주 이분법적이고 깔끔한 세계를 원하는 겁니다. 뼈가 부러졌거나 아니거나 해결책이 있거나 없거나.
네, 그렇게 눈에 딱 보이고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그 결과와랑 해결 과정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한테 엄청난 위안을 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이 분석자료 속으로 걸어들어가면 안타깝게도 그 엑스레이 기계는 전원이 툭 꺼져버리고 맙니다.
흑백의 명확한 진단 대신에 아주 흐릿하고 복잡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풍경을 마주하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통제권을 완전히 벗어난 불확실성의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현대인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네,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눌 대화는 이 지독한 통제하려는 욕구,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불안을 정면으로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뤄볼 텍스트는 존 오스월트 박사의 이사야서 34장과 35장 신학강의 녹취록인데요.
아, 엄청난 텍스트죠?
네, 단순히 수천 년 전 고대 근동의 어떤 종교적 문헌을 역사적으로 훑어보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완벽한 통제랑 명확성만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 바로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과 심리를 날카롭게 해부하고 있는지 뜯어보는 것이 오늘 시간의 핵심 목표입니다. 자, 이것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오스월트 박사는 이사야서 13장부터 35장까지 쭉 이어지는 거대한 흐름의 핵심 주제를 신뢰에 대한 교훈이라고 부릅니다.
네, 신뢰에 대한 교훈이요?
그런데 텍스트를 보면 인간의 본성이 참 아이러니한 게요. 우리는 초월적인 신이나 어떤 보이지 않는 섭리를 믿기보다는 자꾸만 인간 스스로를 아니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믿으려 한다는 점이에요.
그 심리를 이해하려면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텍스트를 보면 하늘의 군대, 즉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에 대한 묘사가 반복해서 등장하거든요.
아, 별자리 같은 거요?
네네. 우리한테 별은 그냥 불타는 가스덩어리거나 아름다운 천체지만 고대인들에게 밤하늘의 궤도를 도는 별들은 인간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신들이자 절대적인 힘이었습니다.
밤하늘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종교적 시스템이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고 종잇장처럼 말려 파괴된다는 묘사는 단순히 우주적인 자연재해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된 안전망, 즉 우상들이 철저하게 붕괴된다는 걸 의미하죠.
거짓된 안전망이요?
여기서 우상 숭배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우상을 금이나 나무로 만든 신성한 조각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우상 숭배란 인간 자신의 모습을 거대하게 투영해서 신으로 만드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아, 우리 자신을 투영한다고요?
네, 인간의 불완전한 변덕, 뭐 이기심 같은 속성들을 우주적인 규모로 쫙 확대해놓고 정작 그것에 절을 하고 있는 셈이죠.
인간의 모습을 거대하게 만들어서 신으로 삼는다. 와,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즉각적으로 현대의 그 기술 맹신이 떠올랐어요.
아, 어떤 점에서요?
과거에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운명을 점쳤다면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고도화된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을 거의 무결점의 신처럼 대하잖아요. AI가 내린 결정이니까 뭐 알고리즘이 추천한 거니까 완벽하겠지 하면서요.
아, 정말 날카로운 비교네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알고리즘에 입력된 데이터도 결국 우리 인간이 만든 편향되고 불완전한 기록들의 확장판일 뿐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결점 없는 존재로 포장해서 믿는 거, 그것도 결국 고대인들의 별자리 숭배랑 다를 바 없는 현대판 우상 숭배 아닌가 싶더라고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의 확장판을 신뢰하는 거니까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대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인간을 우주 최고로 높이면 결국 인간 스스로 쓸모 없어지고 우주가 큰 공경에 처한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고 주도적으로 사는 게 왜 우주적인 공경으로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궁극적인 기준의 자리에 딱 올릴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각자 자기 맘대로 살게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내 생각, 내 욕망, 내 판단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순간 세상은 필연적으로 수십억 개의 진리들로 꽉 차게 됩니다. 타협과 공존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고 극심한 혼란이 찾아오죠. 텍스트는 인간이 통제력을 줄여다가 초래한 이 끔찍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하람이라는 아주 무겁고 섬뜩한 개념을 도입합니다.
하람이요? 그 이슬람 문화권에서 돼지고기나 술처럼 금기시되는 것들을 가리킬 때 쓰는 그 단어랑 비슷한 건가요?
네네, 같은 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하람은 단순히 뭐 먹지 마라, 하지 마라 이 정도의 가벼운 금기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인데요?
어떤 대상이나 시스템이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너무나도 깊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더 이상 정화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를 뜻합니다.
와, 가능성이 아예 제로요?
네, 그래서 오직 완전히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목적으로만 신에게 온전히 바쳐져야 하는 일종의 우주적 폐기 처분 상태를 의미하죠. 즉, 인간이 자기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삼고 모든 걸 통제하려 한 결과 세상 전체가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서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대한 희생 제물이 되어버렸다는 아주 거시적이고 무서운 선언인 겁니다.
모든 걸 총지하려는 인간의 오만이 결국 세상 전체를 파괴의 재단 위로 끌어올렸다는 뜻이군요. 진짜 압도적인 스케일의 절망이네요. 그런데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막 전 지구적이고 우주적인 차원의 타락과 파괴를 묘사하다가 갑자기 카메라 렌즈를 확 줌인해버립니다.
네, 갑자기 초점이 좁혀지죠.
거대한 심판의 이야기에서 에돔이라는 아주 작고 특정한 국가의 사례로 초점을 딱 맞추거든요. 왜 갑자기 스케일을 이렇게 축소시킨 걸까요?
왜냐하면 전 우주적인 심판이나 인류의 타락 같은 거시적인 개념은 사실 우리의 피부에 잘 안 와닿기 때문입니다. 너무 커서 오히려 모호하게 들리죠.
아, 확실히 우주적 파괴라고 하면 남 얘기 같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는 아주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예시를 들어서 그 거대한 붕괴가 현실에서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눈앞에 확 들이미는 겁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바로 남쪽에 위치한 작고 척박한 국가였는데요. 중요한 건 그들의 뿌리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었어요.
아, 그럼 두 국가는 핏줄로 얽힌 완전 형제 국가였던 거네요?
네, 형제 국가죠.
형제 국가라면 서로 위기가 닥쳤을 때 도와야 했을 텐데요.
오히려 역사상 가장 지독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고단한 여정 중에 에돔한테 길을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에돔은 군대를 끌고 나와서 길을 막아버렸어요.
와, 진짜 치사하네요.
더 끔찍한 건 훗날 바빌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파괴할 때였죠. 에돔은 형제의 멸망을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바빌론 편에 서서 도망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 넘기고 그들의 불행을 막 조롱했습니다.
완전 최악이네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에돔은 단순한 지리적 이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고통을 무참히 짓밟는 인간의 극렬한 이기심과 적대감을 상징하는 일종의 모델하우스 같은 곳인 겁니다.
아, 우주적 타락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결국 네 대를 분류려고 넘어진 형제의 등을 짓밟는 해교로 구체화되는 거군요.
강의록을 보니까 결국 에돔은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훗날 나바테아인들이 그 영토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화의 인디아나 존스에서 자주 보던 페트라라는 바위 도시를 세우게 되었다고 역사적 사실을 딱 짚어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에돔의 멸망 이야기를 보면서 오히려 아주 날카로운 현실적인 고민이 생겼어요. 텍스트 안에 다윗과 사울왕의 일화가 등장하잖아요.
아주 유명한 일화죠.
사울왕이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막 미친 듯이 쫓아다니는데 어느 날 다윗이 숨어있는 어두운 동굴에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혼자 들어옵니다. 진짜 단칼에 사울을 죽이고 그 끔찍한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날 완벽한 기회였죠.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 나를 지독하게 괴롭힌 사람, 내 에돔이자 내 사울인 그 원수가 어느 날 내 앞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하면서 쓰러진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순간을 두고 아, 이건 신이 내게 열어주신 문이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될 기회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솔직히 왜 그 문으로 쏙 들어가서 통쾌하게 내 손으로 복수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바로 거기서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두 가지 개념, 즉 사적인 복수와 정의로운 보응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수와 보응, 한국어로는 좀 비슷하게 들리는데 뉘앙스가 어떻게 다른가요?
내가 당한 고통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내 손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안 갚음하는 것은 철저히 사적인 복수입니다. 영어로는 revenge라고 하죠. 내 통제력 안에서 장부를 직접 맞추는 일입니다.
네네.
반면 정의로운 보응, 즉 vengeance는 타인의 악행에 대해서 신이 우주적인 정의의 저울을 달아 합당하게 심판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이 그 동굴에서 사울의 목을 치지 않은 이유는요. 그가 마냥 착해서가 아니에요. 복수를 위해 직접 칼을 쥐고 피를 묻히는 순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그 악한 마음과 똑같은 수준으로 스스로가 타락해버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괴물을 죽이려다가 스스로 작은 괴물이 되어버리는 길을 아주 단호히 거부한 것이죠.
단순히 화를 억누르고 참는 인내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음으로써 내 영혼이 하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파괴의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낸 거군요.
정확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수천 년간 피비린내 나게 이어져 온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복수 사이클을 떠올려 보십시오. 네가 내 형제의 손가락을 부러뜨리면 나는 네 손목을 부러뜨리고, 네가 내 팔을 자르면 나는 네 목을 치고.
끔찍하네요, 진짜.
네, 결국에는 두 가문이 멸문제화를 당하고 국가 전체가 잿더미가 될 때까지 이 사이클은 절대 안 멈춥니다.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서 2 더하기 2가 4가 되듯이 즉각적으로 내 억울함의 장부가 맞춰지기를 갈망하잖아요.
그쵸, 억울하니까.
하지만 텍스트는 그 끔찍한 복수의 굴레를 부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심판의 권리를 완전히 신에게 맡기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통제하고 안 갚음하려는 그 지독한 욕구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갉아먹는 분노의 감옥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놀라운 역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복수를 포기할 때 비로소 내가 자유로워진다? 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삶의 통제권을 그렇게 온전히 놔버린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통제권을 끝끝내 쥐고 내 힘과 내 분노만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내면과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꼴이 될까요? 이사야서 34장은 그 결말을 아주 소름끼치고 생생한 은유로 보여주고 있죠.
네, 34장의 묘사는 그야말로 철저한 황무지입니다. 인간이 신뢰를 잃고 자기 자신을 통제자, 즉 우상의 자리에 앉혔을 때 마주하게 되는 필연적인 결과죠.
어떤 풍경이 묘사되나요?
인간과 교감하거나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는 소나 말, 양 같은 짐승은 단 한 마리도 안 남습니다. 오직 죽은 고기를 뜯어먹는 자칼과 하이에나, 피를 갈구하는 맹수들, 귀괴하고 무질서한 청소부 동물들만이 빽빽한 가시덤굴 속에 막 뒤엉켜서 울부짖는 땅으로 변해버리죠.
진짜 끔찍하네요.
생명력이 완전히 소거된 채 생존 투쟁만 남은 사막인 겁니다.
그 황무지의 묘사를 다루는 대목에서 우리 현대사회와 맞닿아 있는 아주 민감한 논쟁이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그 고대 세계관이 결국 오늘날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랑 기후위기를 불러온 주범이 아니냐 하는 일부 환경론자들의 비판인데요. 저희는 여기서 뭐 어느 한쪽에 편을 들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오스왈트 박사는 이 비판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아주 강력하게 선을 긋습니다. 고대 텍스트가 본래 의도했던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결코 그런 파괴적인 정복이 아니었다는 건데 이 메커니즘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텍스트에 나타난 창조의 본래 질서를 보면 인간에게 부여된 임무는 결국 지구를 내 마음대로 착취하고 가구의 칼로 내 이니셜을 막 새기듯이 파괴할 권리가 아닙니다.
이니셜을 새긴다. 비유가 확 와닿네요.
오스와이트 박사는 그 본래의 책임이 세상을 경작하고 돌보는 것이라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지배자가 아니라 돌보는 자요?
네. 훌륭한 정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원사는 꽃과 나무를 자기 마음대로 짓밟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을 북돋워주고 물을 줘서 그 자연이 가진 최고의 잠재력을 찬란하게 꽃피울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섬김의 리더십이죠.
아, 돕는 거군요.
그것이 원래 의리도된 인간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신뢰를 잃고 자신의 이익만을 통제하려 들 때 이 돌봄의 임무는 완전히 방기됩니다. 숯불 가꾸는 대신 나무를 모조리 베어서 자신의 성벽을 막 쌓아 올리죠. 그 이기적인 통제의 결과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통제 불능의 맹수들만이 들끓는 34장의 황무지인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상상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일상의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혹은 삶의 과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든 걸 내 손으로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마침 도자기 가게에 들어간 황소와 같다는 겁니다. 엄청난 불안과 조급함, 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기심 때문에 이리저리 코웃음을 치면서 막 날뛰는 거죠.
아, 도자기 가게의 황소, 완벽한 비유네요.
황소는 정작 아무것도 고치지 못하잖아요. 볼로 소중한 관계들을 들이받고 주변의 환경을 닥치는 대로 다 부수면서 결국 자기 자신의 삶이 담긴 도자기 가게 전체를 산산조각낸 모래사막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불안에 휩싸인 황소의 폭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사막으로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34장이 통제욕이 낳은 절망과 공포의 사막이라면 35장은 눈이 부실 정도로 극적인 전환을 보여줍니다. 기쁨이 넘치고 생명력이 막 폭발하는 화려한 정원이 등장하죠. 그런데 텍스트를 읽다가 제가 진짜 소름이 돋았던 건 이 35장의 아름다운 정원이 34장의 사막과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렇죠. 완전히 똑같은 장소죠.
네. 자칼이 뒹굴고 가시덤불이 막 엉켜있던 바로 그 사막. 엉망진창으로 망가져버린 우리의 삶 자체가 갈대와 골풀이 무성한 정원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텍스트는 이 변화를 레바논의 숲, 갈멜산, 사론평야 같이 고대 중동에서 가장 비옥했던 장소들에 빗대어서 찬양합니다.
그 대목이 진짜 핵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원이나 회복은 지금 내가 처한 이 끔찍한 현실에서 나를 쏙 뽑아내가지고 아무 문제도 없는 다른 완벽한 낙원으로 공간이동을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오히려 상처받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바로 그곳. 내 척박한 삶의 한복판이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스월트 박사는 아주 기가 막힌 쌍둥이 일화를 하나 들려주거든요.
아, 그 일화. 정말 뼈를 때리는 이야기였죠.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네. 절대적인 비관주의자랑 절대적인 낙관주의자 성향을 가진 쌍둥이 형제 이야기입니다. 두 아이의 그 극단적인 성향을 고치기 위해서 부모가 유명한 심리학자를 찾아가요. 의사는 먼저 매사에 불만인 비관주의자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장난감이 가득한 방에 딱 가둬둡니다. 좋은 것들을 풍족하게 누리면 아이의 마음도 긍정적으로 변할 거라고 계산한 거죠.
네.
반면 지나치게 해맑은 낙관주의자 아이는 말똥이 천장까지 쌓여서 막 악취가 진동하는 방에 확 밀어넣습니다. 현실이 얼마나 냄새나고 혹독한지 좀 깨달으라는 충격요법이었습니다.
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몇 시간 뒤에 의사가 문을 열어보니까 최고급 장난감 방에 있던 비관주의자 아이는 장난감은 만지지도 않은 채 구석에 주저앉아서만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당황해서 묻자 아이가 소리치죠. 누군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좋은 장난감들을 다 뺏어갈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워요.
헐,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그 모든 기쁨을 다 사가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반대로 말똥 냄새가 진동하는 방에 문을 열었을 때 의사는 진짜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낙관주의자 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심지어 콧노래까지 막 부르면서 미친 듯이 삽으로 말똥을 퍼내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 냄새 나는 방에서요?
네, 너무 황당해서 의사가 대체 뭐 하는 거냐고 묻자 아이가 눈을 반짝이면서 대답합니다. 선생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똥이 산더미처럼 많다는 건 이 방 어딘가에 분명히 귀여운 조랑말이 숨어있다는 뜻이잖아요.
아하, 조랑말이라니. 와, 정말 긍정의 끝판왕이네요. 하지만 이 우스꽝스러운 일화가 뼈저리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결국 구원이라는 것, 혹은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라는 건 내 주변의 환경이나 재정적 조건이 확 바뀌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오스월트 박사가 강조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의 사막 한가운데에 충만하게 존재하고 있는 회복의 징조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눈, 즉 뉴 아이즈를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35장에서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를 열게 될 거라는 예언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진짜 악취나는 말똥더미 같을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조랑말을 발견해내는 영적인 시각의 극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새로운 눈으로 사막을 다시 보는 거군요. 조랑말을 찾으면서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반론을 좀 제기하고 싶어요. 자료를 계속 읽다 보면 35장 후반부에 거룩한 길이라는 거대한 고속도로가 등장합니다. 그 길에는 사자나 맹수도 안 올라오고 심지어 바보가 걸어가도 절대 길을 잃지 않을 만큼 아주 평탄하고 안전한 길이라고 묘사를 해요.
네, 그렇게 쓰여 있죠.
아니, 길이 이렇게나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고 안전하다면 대체 왜 우리는 여전히 일상에서 2 더하기 2는 4처럼 딱 떨어지는 수학적인 정답이랑 명확한 계산만을 원하는 걸까요? 왜 조금의 불확실성도 견디질 못하고 매일 밤 불안해하는 거죠?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신뢰와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의 본질을 철저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 삶의 모든 문제가 2 더하기 2는 4처럼 원인과 결과가 투명하게 탁탁 들어맞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척척 해결책이 튀어나온다면 애초에 신뢰나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전에서 지워버려도 됩니다.
아,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그냥 계산기 두드리면서 눈에 보이는 공식대로만 통제하며 살면 되니까요.
아, 내 뜻대로 모든 게 완벽하게 통제되는 세상이라면 내가 신뢰를 해야 할 대상은 신이 아니라 그 공식을 쥔 나 자신, 바로 내가 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진정한 신뢰란 내 눈에 정답이 보이지 않을 때, 상황이 내 예상과 전혀 다르게 막 흘러갈 때 발휘됩니다. 2 더하기 2가 어쩔 때는 5나 3처럼 보여서 진짜 미칠 것 같은 순간조차도 이 길의 끝을 아시는 더 큰 존재와 지혜를 의지하면서 묵묵히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오스왈트 박사가 말하는 진정한 신뢰의 핵심입니다.
정답이 안 보여도 걷는 거요?
네. 거룩한 길이 안전한 이유는 그 길의 끝이 훤히 보여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지 그 관계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제 가능한 공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믿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청취자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할 수 있다, 캔두 사고방식을 막 주입받으면서 자랐잖아요.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탁 성취하고 문제가 생기면 밤을 새워서라도 당장 해결책을 찾아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 현대인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 이사야서의 낡고 고요한 지혜는 지금 당장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현대인들이 가장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만한 단어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요? 현대인들이 제일 못하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다림은 소파에 그냥 누워서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는 수동적인 게으름이나 체념이 절대 아닙니다. 텍스트가 말하는 기다림은 내 뜻대로 섣불리 앞서 나가지 않는 치열한 순종이고요. 무엇보다 나의 취약성을 기꺼이 감수하는 아주 고통스럽고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취약성을 감수한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무력함을 인정하고 견뎌내는 고통이군요.
네. 텍스트는 이 기다림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는 120명의 제자 이야기를 끌어옵니다. 예수가 떠나고 불안에 떠는 120명의 소수 인원만 남겨져요. 만약 행동주의자인 베드로의 원래 성격대로라면 당장 문을 확 박차고 나가서 자, 우리 120명이 스크럼을 짜고 이 썩어빠진 세상을 단번에 뒤집어 엎어봅시다 하고 막 열정적인 연설을 하면서 행동에 돌입했을 겁니다.
조금 그랬겠죠.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명령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와, 한번 상상해보세요. 12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스타트업 조직원들한테 세상을 구원하라는 엄청난 미션을 확 던져놓고는 정작 CEO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억 없이 대기해라 라고 명령한 거나 다름없네요. 현대의 경영진이나 투자자들이 본다면 당장 해고감이 무능력한 전략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했을까요?
아마 미칠 듯이 불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기획하고 통제하려는 그 주도권을 완전히 십자가 밑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으니 당신의 뜻과 타이밍에 맞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다렸죠.
와.
놀랍게도 그 철저한 연약함의 고백과 기다림이 결국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텍스트의 저자인 이사야 선지자 본인의 삶도 완전히 똑같았어요. 그는 평생 동안 피를 토하면서 회복과 정원의 메시지를 막 선포했지만 정작 자기 눈으로는 그 정답이 실현되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 자기 눈으로 못 봤다고요?
네, 자신이 외친 약속이 무려 150년 뒤에나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흔들림 없이 기다렸죠. 통제권을 내려놓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 고대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뢰의 본질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깊고 거대한 대화를 이제 조금씩 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34장과 35장의 극적인 대조를 통해서 아주 불편하지만 진실된 거울을 마주했어요. 나의 그 조급한, 남에게 복수해서라도 장부를 기어이 마치려는 집착, 모든 상황을 내 맘대로 통제하려는 그 지목한 자기 의존이 도자기 가게의 황소처럼 어떻게 우리 자신의 삶을 사납고 메마른 34장의 황무지로 만들고 있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확인했죠.
네, 아프지만 사실이죠.
반면 그 꽉 쥔 통제권을 툭 내려놓고 불확실성 속에서 기꺼이 기다림을 수용할 때 바로 그 절망의 사막 한가운데서 어떻게 기쁨의 종원이 피어오르는지도 발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때려 부수면서 날뛰는 조급한 황소의 껍데기를 확 벗고 우리 삶의 토양을 가꾸고 돌보는 본연의 정원사로 다시 태어나는 아주 길고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대화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일상 한가운데 이 질문을 던져놓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당장 직장이나 삶에서 아주 달콤해 보이는 열린 문을 마주했을 때 말이죠. 그것이 나를 짓밟았던 사울이나 에둠 같은 원수에게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이든 아니면 당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내가 내 맘대로 저질러버리고 싶은 섣부른 타협점이든 간에요. 그 문을 훌쩍 넘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신뢰를 바탕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거룩하고 평탄한 길인가? 아니면 그저 나의 불안과 통제욕이 만들어낸 신기루인가?
문이 내 눈앞에 활짝 열려있다고 해서 반드시 내 발로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니까요. 그 문 앞에서 가만히 멈춰서는 기다림이 때로는 가장 위대한 결단일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부러진 팔을 쫙 비춰주는 엑스레이처럼 빠르고 명확한 해결책을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귓가에 대고 속삭입니다. 행동해라. 주도해라. 스스로 통제하는 자만이 이 험한 사막에서 살아남는다. 라고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 인생을 구원할 가장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선택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통제권을 기꺼이 내려놓는 그 바보 같은 기다림이라면 어떨까요? 불안해서 어떻게든 2더하기 2를 4로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그 강박적인 행동 자체가 어쩌면 지금 당신의 아름다운 삶을 메마르고 척박한 황무지로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아닐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내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이 질문들과 함께 여러분 삶의 사막 어딘가에 숨어 꼬리를 막 흔들고 있을 그 작은 조랑말을 미소 지으며 발견하는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